에스라서 7장과 8장의 연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에 2세기에 이 책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서로 다른 개념을 보여주면서도 최종 편집자에 의해서 통일성 있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과 제2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 후에 개혁을 시작하였고, 느헤미야서는 공동체의 건설 후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포로 귀한 백성들은 에스라서의 종교개혁에서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율법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 7장의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어떻게 소명을 받고 2차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시점이 앞에 에스라서 6장과 비교해서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전 458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다른 유대인들과 2차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리오 왕때 516년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온 시점은 458년이었습니다. 약 5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5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위임을 받는 에스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조서를 이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주체자로서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소개되고 있고, 또 회복의 근거로서는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를 이제 추적하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아론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추진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을 입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에스라의 직분이 바로 그가 학자라고 이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학사, 에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학사, 학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법에 대단히 유능한 이 관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동시에 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연구를 확실하게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밝히 알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며 동시에 페르시아의 법에 대단히 익숙했던 법 관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냥 2차 귀환 시기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식민지를 통치하는 법 중에 하나가 왕이 인정하는 종교법을 제국의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식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를 다 페르시아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각 민족의 고유의 종교법을 존중해주면서 그 법을 페르시아의 법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시행령으로서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왕의 명령이자 유대의 종교법인 모세의 율법으로 유다 지역을 개혁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절과 7절과 8절과 13절과 28절에 모두 다섯 번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문장 안에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장 안에 모두 몇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다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고레스의 측령에 나와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귀환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 내용들을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귀환 시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걸렸던 이 기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해서 5월 초하루까지,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사명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이 회복의 근거인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11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먼저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조서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자신이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의 측령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 식민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된 성전의 관리를 위해 바벨론 백성과 유다 백성 심지어 왕의 보물고 내탕고까지 이 헌물을 사용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라고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할 때 실제로 자신의 왕궁에 재물을 보내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빼앗았던 성전의 그 기명을 보내었지 나머지 부분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면제한 금액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지역의 온 지역의 보물을 모아서 이 무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있는 내탕고까지 이 보물을 꺼내어서 이 모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헌물을 받은 은금은 성전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강서편 고지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주는 세금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이 지역으로 이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로 유대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제국의 법이 곧 유대의 종교법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는 유다 지방이지만 이 유다 지방의 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서 7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심지어는 재판관을 뽑아서 이 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심지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재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의 통치법과 여호와의 율법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을 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을 따르지 않을 시에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사형, 귀양을 보내고, 가산을 정목하고, 토옥의 제재까지 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이 시행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왕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자신들이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1세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개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터의 양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일반 문헌에 아닥사스다는 감정적으로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급한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 수많은 오점을 남긴 사악한 지도자가 바로 아닥사스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우둔하고 가장 나쁜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였습니다. 비록 유약하고 패역한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식민국가인 유다민족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부친 아하수에로 왕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를 선택해서 그를 관리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를 자신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의 낯빛을 보고 그를 배려하여서 보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폭군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 시점 가운데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통치자들의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